오늘 시편 142편 1절로 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미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기도를 하는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면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대표적인 태도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질지 않을지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이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건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태도는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결정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불신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무섭게 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과연 아버지의 뜻인지 내 뜻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아버지하고 줄다리기를 하듯 씨름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기도는 사실 응답되어도 그 큰일이고 안 되어도 본인이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러면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내 중심의 태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반드시 들으시지만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언제 응답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는 그분의 뜻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적어도 갖춰야 할 기본 예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예의를 차린다고 그냥 조용히 명상 기도만 해야 하냐? 침묵 기도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도는 어떤 몸의 형식이든 어떤 우리의 톤이든 그건 상황에 딸린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잠잠히 바라볼 수만도 있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그냥 앉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큰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적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그 태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여기 보면은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내용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그가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그야말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동굴 생활을 하면서 굴에서 숨어 살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상황의 전체적인 상황은. 그래서 오늘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 아둘람 동굴에 숨어들었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그런데 거기서 여긴 또 모압왕으로 나중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모압왕에게 다른 이 이방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다가 부모님을 맡겨놓고 다시 그는 유대 땅으로 들어와요. 어쨌건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치로 보면은 예루살렘 이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한 2, 3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런 동굴입니다. 거기서 그는 오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그 이 142편의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마스길은 뭐 우리가 시편 보면은 여러 시편에서 제목 가운데 나옵니다만은 뭐 깨닫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이런 뜻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지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어쨌든 교훈적 시라고 하는 것 내지는 어떤 묵상의 가르침을 담은 그런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시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먼저 그는 이 기도를 소리내서 한다고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이 간구한다는 뜻은 정확한 뜻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간구예요. 무슨 끈질기게 매어달려서 하는 기도라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그냥 인자를 헷세드를 베풀어달라. 그런 기도에 태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주로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렇게 많습니까? 요새는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더 못 부르짖더라고요, 다들. 어쨌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절한 심정이 되면은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잠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억울하고 원한 이 통분한 일을 겪는 사람들은 여러분 실성한 사람 같아요. 뭐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의 원통함, 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토로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심적인 고통을 그분 앞에서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 사람 앞에 쏟아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가장 이 큰 장점 그리고 특성 그리고 사울과 대비되는 점은 그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 이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마음에 이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어드리는 것이죠. 죽을 것만 같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 지금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을 그냥 자세히 설명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 쏟아놓음으로써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모든 것들을 종알대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쏟아놓는 것 그게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쏟아놓는지. 3절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지금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다니는 골목골목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 명을 받은 부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길목마다 숨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이 감시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사방에 올무를 올가미를 쳐놓은 것 같고 덫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사실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하나 잡으려면 누가 뭐 권력이 한 사람 잡아 넣으려고 하면은 정말 사방에다가 올가미를 쳐놓지 않아요? 요새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확진자만 하나 찾으려고 해도 사방에 이 덫을 다 수색만 하면은 24시간을 추적할 수 있는데 그때는 곳곳에 마치 CCTV를 장착하듯이 사람들의 시선을 곳곳에 두기 때문에 그런 올가미와 같고 덫과도 같은 것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그런 상황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이건 사실은 이 낙심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정확한 뜻은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마음이 심령이 아득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는 어디를 가야 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어디를 가야 안전한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압 땅으로 건너갔을 때 저는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 그의 상황을 지금 아래 드리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에요? 그 당시에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되게 섰었습니다. 재판장이라든지 이럴 때 오른쪽에 변호인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대변해 줄 이, 나를 정말 두둔해 줄 수 있는, 나를 감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보십시오. 내 오른쪽에 누가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나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정말 고립무원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나를 도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만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 한 몸을 건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도 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은 날마다 늘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처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처지란 말이에요.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죽겠다는 사람들만 주위에 득실거리지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지금 다윗의 처지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번연에 따르면은 말이죠.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타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날마다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멈추게 되고 죄 짓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게 번연의 얘기예요. 놀라운 통찰이죠. 죄를 짓기 시작하면 기도가 끊어져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꼭 죄를 안 지어도 뭐 우리가 뭐 예. 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죠. 그러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죄를 멈출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왜 하냐?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죄를 덜 짓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악에 바친 사람이에요. 칼로 무슨 짓을 할 수 해도 사실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정말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께 그 동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그는 죄를 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화의 길을 멈추지 않는 다윗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까닭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나락의 길, 타락의 길, 추락의 길을 가는데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건 급속히 그냥 빨려들듯이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기도는 마치 비탈길에 서 있는 이 뭐랄까요? 바퀴 밑에 꽂아놓은 쐐기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리어카 같은 거 언덕길에 세워둘 때는 쐐기를 하나 박아놔야 안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게 빠지는 순간 그냥 미끄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추락해가는 인생에 더 이상 추락을 멈추도록 하는 브레이크를 잡듯 쐐기를 박아놓듯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한없이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성질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욕정과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많이 삽니다. 욕심나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탐욕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사도 끝도 없고 말이죠. 한 번씩 대청소하고 사십시오. 뭐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앉을 자리도 없잖아요. 그게 우리 욕심과 탐욕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한두 개면 만족이 됩니까? 세 개, 네 개 있어도 만족이 됩니까? 같은 걸 수없이 사놓고 살아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내 경험한 폭대로 사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을 못해요. 또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남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이나 깊이 하나요? 남이 생각한 것을 마치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념과 사상입니다. 뭐 칼막스 자본론을 읽어보기나 했어요, 제대로? 프로이드의 무슨 뭐 정신분석학 책을 제대로 봤습니까? 무슨 뭐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말했던 이런 책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배하는 사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화론을 철석같이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책에 단 한 번 진화론이라는 단어밖에 안 나오는데 그 자신은 죽을 때 진화를 후회했는데 인간은 그런 생각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 생각이 옳고 그런지도 모르고 생각의 기원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이끄는 삶이란 말이죠. 내 정욕이 이끄는 삶도 아니요. 내 생각이 이끌어가는 삶도 아니요. 내 생각과 배치되고 내 경험과 맞지 않고 내 탐욕을 정말 진문계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일 뿐이에요. 그러면 다 부딪히는 것이죠. 사는 게 더 힘들 수밖에 더 있어요. 정욕과도 부딪히고 세상의 생각과도 부딪히고 세상의 사상과도 부딪히고 세상의 이념과도 부딪히고 세상의 제도와도 부딪히고 뭘 하나도 안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더 겪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더 겪어야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20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0절.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왜 더 고통스러우냐?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20절 시작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인보다 큽니까? 예수님보다 커요 우리가? 안 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따르겠다는 종이 그분과 삶의 궤적을 비슷하게라도 가져가야 그게 정상이지.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뭐 그냥 뭐. 우리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불렀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분보다 큰 것처럼 행동하니까 매일 기도를 해도 그분이 겪었던 고난과 상관없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뭐 박해받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알아들이는 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그분께서 모든 응답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전적으로 그분 뜻에 달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뜻이 옳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고 그렇지 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나는 땅에서 이 땅에서 분깃이 없습니다. 내 소유가 없습니다. 나의 소유란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부르짖어 살 때 이렇게 6절 말씀 읽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가 아벨의 후예보다 약했던 적은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사람보다 약한 적은 없어요. 이 땅에 문명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약했던 적은 유사이래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보다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습니까? 예레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부르짖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는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간절하게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그들은 악하고 그들은 정말 교활하고 그들은 사방에 덫을 치고 잡기 위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하루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면 우리는 옥에서 풀려난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박해하지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작 쫓기는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하는 그 삿된 생각에서 자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강하게 더 우리가 무슨 번성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죽음에 덫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영혼의 자유, 감옥에서 풀려난 자유, 동굴에서 살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유,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뭐 옥에 쳐넣든 뭐 뭘 하든 감옥에 정작 잡아놓은 건 그들인데 감옥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우면 매일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잤을 것을 믿습니다. 아침에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풍랑이 오든 태풍이 오든 코로나가 불건 뭐 가겠죠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만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런데 결국 또 하나님께서 또 다 만회시켜줘요. 욥이 또 뭐 그렇게 아들도 죽고 뭐 다 와이프도 도망가고 했겠지만 다 회복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자 밥이 되고 찢겨 죽고 당대에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지만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때 이미 승리한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동굴과 같은 곳에 삽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은 자고 나면은 눈덩이가 붓고 정말 뱃살이 오르고 가진 돈이 더 불어나고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주님, 정말 어느 날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 되겠죠. 하나님, 거지 나사로가 자기가 집 앞에서 구걸하던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애타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싸움이 싸움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승부가 전부가 아님을 잘 압니다. 주님, 정말 고개를 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기쁜 걸음, 날랜 걸음, 가벼운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뭐 브라질 대통령도 걸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 이렇던 사람 저런 사람이 있겠고 또 죽을 사람도 죽고 살 사람 살겠지만,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시고 안목을 주시고 정말 영적인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와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영혼의 자유로움을 만끽했듯이, 우리도 오늘 하루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정말 영혼의 자유함을 마음껏 노래하는 참된 믿음의 길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뢰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될 믿음의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의 모든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